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니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며칠 전 한 대학생과 상담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제가 이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과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알아도 안다는 속에 머물러 있기 쉽고 아는 그것으로 내가 다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걸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겁니다. 서울에서 몇 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남학생인데 너에게는 아빠란 어떤 존재냐? 저 여러분 마음에는 아버지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라는 분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대답은 이랬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아버지는 하루 종일 희생하고 수고해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라는 존재로만 자리 잡고 있지,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날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을 더듬어 본다면 내 마음의 공간 안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르겠어요. 5%, 10%, 30%, 아니면 내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자주 하는 비중이 단 1%밖에 되지 않아서 한참을 내 마음에 헤집어보고 또 헤집어야만, 아이고 이쪽 구석에 한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껴져 있는, 생각 속에서는 예, 예수님밖에 없죠. 생각으로는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야죠. 근데 실제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만을 위해,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많아도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많아도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길이라면 내 눈에 길이 없어 보여도 내 마음의 암담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이 되시잖아. 얼마 전에 전도자 훈련 말씀 중에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외에 길이 없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길이 없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습니다. 내게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시는 것이지. 그분은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나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연 내 마음의 구원자가 되셨을까요? 그분이 내 마음의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원자로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내가 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내게 찾아오는 문제,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고통, 내게 찾아온 질병,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서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진정한 내 인생의 구원자, 뭐 유행가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동반자 하고 그런 것 그런 거 있어요? 네.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실 수 있는 진정한 남편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 둘째 아이가 선교사가 돼서 멕시코에 가 있는데 큰아이는 전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카자흐스탄 단기 보내놨더니 동생이 이제 단기 갔다 와가지고 선교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동생은 이제 성교학교 갔다. 이제 너 차례다. 그렇게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명답이 왔더라고요. 하나로 족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어거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광주에서 목사님께 제 아들 녀석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러시아 공부 러시아 보내서 러시아어 배우게 해라.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에서는 살다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려워지면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해. 세상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위해 살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교회 안에 있으면 때로 넘어져도 쓰러져도 한계를 만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구원을 받고 소망 없이 지내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 그래, 구원받고 주님 안에 지내는 동안, 또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야,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구나. 생각도 짧고, 마음의 세계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때로 내가 목사라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둘째 아이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자다 말고 보채고 자다 말고 보채고 나중에는 자다 말고 깨서 우는데 이 아이가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꼭 숨이 곧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울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어요. 10시가 넘었는데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을 가야 되나 그때 병원비도 없었어요. 또 밤도 늦었고 지금 가봐야 주치의도 없을 텐데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참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기도하기 전에 막 숨이 곧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가쁘게 숨을 쉬었다.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었는데 너무 평온하게 순간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 사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여보, 지금 애가 숨을 쉬는 거야. 제가 놀래가지고 숨을 쉬고 있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아이가 잠이 들어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날 저녁 우리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났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순간이 참 많아요. 한 번은 형제님 한 분이 자매님이 다 죽어간다 그러면서 빨리 와달래요. 그날 저녁 좀 더운 날씨여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이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막 숟가락 들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오라는데 아내가 다 죽어간다는데 지금 삼계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껴놓고 이제 달려갔는데 자매님이 누워있어요. 힘도 없어요. 간신히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가 들이마셨다. 이 자매님은 몸 안에 알부민이 전혀 생성이 안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의 수치가 12에서 14라는데 이 자매님은 한 번씩 4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알부민 주사를 맞아요. 알부민 주사를 맞고 나면 이게 몸에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소변으로 자꾸 또 빠져나가니까 3, 4개월 뭐 4, 5개월 정도에 한 번씩 알부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알부민 수치가 뚝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죠. 누워있는 자매님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님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병으로 이 자매님 고통을 주려고 이 자매 데려가려고 병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병을 주신 거 아니냐고. 한참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자매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순간 또 놀랐어요. 내가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이에 데려가시냐. 여보, 자매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자매가 잠이 들었다고. 저는 진짜 주님 품에 간 줄 알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건 내 의로운 것으로 내 거룩한 것으로 내 진실한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설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23절에는 예수님이 없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23절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제가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죄 있으면 지옥 가요. 죄를 삼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삼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 회개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지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안 가르쳐준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학생이 대학교 의류학과를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 대학 4년 나와도 옷을 만들 줄 모른대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옷 한 벌을 정확하게 만들 줄 모르니까 대학 나와도 사회 적응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대학교 나온 학생들 사회 적응하기 전에 의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해서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국가 기금을 받아가지고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예산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이 예산을 줄 거냐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예산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 계획을 올리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째 그걸 올려도 못 받는데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시골에 집에 펌프샘이 있어요. 그 펌프샘 바킹이 좋으면 물이 안 빠져내려가는데 바킹이 다르면 물이 조금씩 조금씩 사용을 안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펌프샘 물을 끌어올리는데 끌어 탁 차고 끌어올리기만 하면 펑펑 물이 쏟아지지만 그 물을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필요한 물이 마중물이라 카대요. 저를 마중 나오나 봐요. 그 마중물을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어서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압이 차오르면서 딱 걸려가지고 펑펑 물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마중물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계통의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마중물 그 마중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주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 그거 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중물 단어가 탁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것. 신앙도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려면 주님과 내 마음이 연결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의가 주님에게 있는 거룩함이 주님에게 있는 온전함이 내게 임하는 것인데 그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걸 마중물이라 하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님과 내 마음을 연결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그냥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이야기는요. 제가요. 여기 혹시 한의사님도 계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한의원회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 맥을 딱 짚고 첫 마디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한의사님들이. 아,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네요. 그 맞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제 맥을
짚고 반드시 하는 이야기,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혈액순환이 되도록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은 아직 없었어요. 약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는 했어도 제가 여름이 되면 겨울에는 거실이나 방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맨발로 걷는 건 아닙니다. 양말을 신고 걸어 다니는데 겨울은 좋아요. 네, 여름은 너무 싫어요. 왜? 여름은 바닥에 보일러를 넣지 않기 때문에 찬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실내화를 신어야 돼요. 발이 시려서.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럼 다 한의사님들이 저에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해줬지만 이 혈액순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주는 분을 못 만났어요. 그것만 알면 발에까지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실내 안 신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울부짖고 금식을 하며 밤을 지새며 그렇게 울부짖어 보는데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여러분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됐어요. 왜요? 성경에는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만 하면 죄가 사해지도록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이 있었다가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삼아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그 흠 없는 암염소에게 안수를 할지니 그 안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 암염소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발라서 그는 죄를 속할지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방법을 이야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를 사는데 죄가 언제 넘어가느냐? 안수할 때 넘어가는데 안수한다고 죄가 넘어가는 건가? 하고 성경을 이제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고할지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안수하는 의미가 죄를 고하는 거구나. 안수라는 게 죄를 넘기는 거구나. 평민에게 있는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간다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을 짝을 찾아보니까 그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가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어다오. 아니 나같이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네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간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자, 누구의 죄가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죄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는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앞으로 지을 죄는 아직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어요? 네, 그래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지금까지 지은 죄만 넘어간 게 아니라 내 평생 짓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건데 지난 죄는 사했으나 앞으로 짓는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만 죄를 씻을 수 있다. 앞도 뒤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무엇을?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그러면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은 짝이 있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담당하셨는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CLF의 목사님들이 매주 저희들 교회 와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오셔요. 목요일만 기다린대요. 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전도했는데 밥 먹으러 가자. 청주에 사시는데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와보니까 박우수 목사님 교회더래요. 내가 박우수 목사님 교회 가자 그랬으면 안 왔다 그러면서 70년도에 아 80년도에 서울에서 우리 교회 집회를 참석해서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갔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이단이야 다시는 가지마 그래가지고 아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 이후로 우리 성교의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발도 딛지도 않았다. 근데 밥 먹으러 가자 하는 바람이 와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야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선입견이 깨진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변화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재미가 난 것 같아요. 이야 내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와가지고 구원 받아서 저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두 번째 목사님을 또 전도했어요. 친구 목사님을. 또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너도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또 따라왔어요. 그 목사님이. 따라와가지고 그분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분 전도 받아서 온 두 분 목사님은 잘 듣는데 그분을 전도한 이 목사님은 모임에만 오면 주무시네. 성도들 뭐라 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절을 하시는데 절 받느라고 애먹었어요. 근데 한 번은 박 목사님 오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CLF 오신 목사님들 좀 만나십시오. 아, 좋지. 그래서 이제 세 분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저 주무시는 목사님이 박 목사님 바로 옆에 앉으면 문제가 많은데. 박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 옆에서 앉아가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좀 앉게 하려고 그랬더니 첫 번째 자리가 내 자리라 하면서 얼른 가서 앉아버리시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좀 당황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바꾸치기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그리고 이제 이쪽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말똥말똥한 눈초리로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반응도 잘하시고, 그 졸렸던 잠이 어디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똑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성경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안수할 때, 세례를 베풀 때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겁니다 라니까, 거기서부터 이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네, 정말이네, 사실이네, 이거 중요한 거네. 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내 죄가 넘어갔네. 이 요단강 가에, 요단강에서 세례한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 내 죄가 넘어간 거네. 목사님이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자꾸 깨어나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목사들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목사들 이거 모른다니까요. 저처럼요,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넘어갔다고 알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되도록 돼 있어요. 절대 죄인으로 못 살아요. 절대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증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이겁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오전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영썰렁하니 보니까. 광주 갔더니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대답이 잘 안 나와, 광주 사람. 근데 광주 사람보다 대전 사람이 더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야, 분위기, 집회 분위기 안 날 것 같은데 똑바로 좀 해봐요. 아멘. 하여튼 옆구리 찔러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딱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아줘야 돼. 대전 사람들. 잘할 수 있죠? 아, 좋습니다. 또 내가 옆구리 찔렀다 하지 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놨으니까 이미 끝내놓은 걸 다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밟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짓밟는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면 탄탄대로가 열린 거죠. 그죠? 예수님은 나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 자,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18편 1절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흐름이 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가 사역에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형편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실수투성인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면 어딜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내가 쉴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요.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을 인하여 괴로워하며 밤이 맞도록 눈물이 여에 젖고 침상이 뜨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다윗의 생애 속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양떼가 목자가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쉴만한 물가예요? 어떻게 푸른 초장이에요?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자식이 자기를 반역해서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 신세인데 그런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가 들총초 가운데 밤이슬을 맞으며 이슬을 피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가 여러분의 시가 되고 다윗의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저는 오늘 구원함을 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에녹이다. 아멘. 우리도 에녹처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다만 그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고 살아서 그렇다. 주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걷는 거고 길을 갈 때나 내가 위경에 처할 때나 어떤 형편에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가슴 벅차네. 에녹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동행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원함만 갖고 있지 말고 아니야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셔. 그분은 그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이나 그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나 똑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아요. 누가 다르다 그래요, 지금. 똑같다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에녹처럼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놓으셨구나.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만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할 때 많죠?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벌써 근심하고 나왔죠? 근데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오늘 우리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는 그 문제 예수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팔딱팔딱 뛰어봐야 숨만 막히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지 그래서 병원 신세 지는 거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없으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23절에만 머물러 사는 거다 이 말이.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로운 것이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의로운 것이다. 주님이 의롭게 하셨으니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가 의롭다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그냥 막연하게 끌어안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문제로 넘겨봐요.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는 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 예,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오라비를 살려주러 오신 거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너 믿어? 예, 믿습니다. 이게 대화가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너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 오라비 어디 뒀어? 저기 돌무덤에요. 좋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항상 생각 속에서는 다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 딱 부딪혀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 상황에 딱 가보면 알아요. 너 오라비 어디 뒀어? 저기 돌무덤에. 가자. 돌무덤 앞에 와서 돌 옮겨놔라. 예, 옮겨놓겠습니다. 그걸 못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옮겨놔요. 왜요? 자기 생각이 더 옳으니까.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정확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렸죠.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맹물 퍼다 부었는데 그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야. 포도주는 아닌데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바보가 아니니까 사고해 봐야죠. 그렇죠? 바보가 아니니까 생각해 봐야죠. 이 물을 떠다 주라 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조금 전에 여기 맹물 퍼다 부은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예수님 나에게 이 맹물을 퍼다가 해당장에게 주라고 하는 걸까?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조롱을 당할 텐데, 멸시를 당할 텐데 예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나를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맞죠? 나를 멸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손가락질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데 왜 주님이 날 보고 너 미친 짓이야, 너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어, 그런 천대를 받게 하시겠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해.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예, 내 생각 버리고 마음에 맞지 않지만 주님 말씀 따라 행할게요. 주님 말씀 받아 나갈게요.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톡 갖다 줬는데 물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였어요.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하인에게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인은 물을 떠다 줄 수는 있지만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은 하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항아리에 맹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인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그만하세요. 이제 저 포기 다 했어요. 저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 나는 미련이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미련을 두세요? 괜찮아요. 더 이상 섭섭하지 않아요. 아, 저 문제 안 돼요.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형제가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더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환자가 의사를 위로하냐.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 맞지.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의사를 데려 위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이게 환자하고 의사하고 뒤바뀐 것 같아. 지금 죽은 나사로 살려주려고 오신 예수님 보고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다 죽었어요. 이 냄새 난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아이, 수고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가세요. 예수님 가시던 길 그냥 가시면 돼요. 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저는 이제 이미 내 오라비 죽고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위로받을 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야, 정말 믿음 좋다. 그렇습니까? 불신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르다 마음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계시는 겁니까? 능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병든 나사로는 고쳐줄 수 있어도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는 무능한 예수님, 능력 없는 예수님,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너를 옮겨놔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마르다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을 믿었구나. 내 판단을 믿었구나. 예, 예수님 돌 옮겨 놓을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더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그 문제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내가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뭘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일이라는 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이제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걸 대신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넉넉히 이기며 사는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